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묵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 22장 17절 말씀 한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해보라 한다면 그것은 시기심이다.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타인을 향해서 내가 시기심이 든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은 서로에게 굉장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은 너무 배 아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단, 너의 시기하는 그 상대방에게는 너에게 주는 것의 두 배를 주겠노라. 자, 그러자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을 했더랍니다. 천사님, 그렇다면 저의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내 눈을 한쪽 잃더라도 상대가 두 눈을 잃는다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병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파멸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시기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향한 강렬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망해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찬양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제 그 말에 사울은 듣기 거북해했죠. 그래서 그는 시기심이 시작되었는데 예,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그는 다윗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상당히 이게 비논리적 사고인데요.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그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장 17절에 보시면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하고 있었던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그 죄목이었습니다. 자, 일단 다윗은 공개적으로는 사울의 총애받는 신하이고 또 사울의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윗이 어렵다고 하면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냥 선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라고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을 도와준 것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인데 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다윗의 편이고, 그래서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울 자신이 자멸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 사울의 신하들은요, 단 한 명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즉 사울왕의 리더십이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울의 부하들도 더 이상 사울왕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죠. 계속 본문을 보시면요. 결국 옆에 서 있던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엑이라고 하는 신하인데 그를 통해서 사울은 뜻을 이룹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에돔 사람 도엑이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72역 성경에서는요. 305명이 죽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시면 385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온 나라 안에 거의 모든 중요한 제사장들이 이날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진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곧 사울 한 사람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망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사울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다윗은 쫓기는 자이고 사울이 권력자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렀는데 온 나라 안에서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이고 있고 그와 함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억울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왔고 다윗의 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죽인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을 해오죠. 본문 2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제사장이 이제 한 명도 없는데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도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는데 다윗에게는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혈맹들이 모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시기심에 갇힌 사람은 결국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혼의 독을 퍼뜨리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4세기에 사막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시던 수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일명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리우죠. 이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죄의 뿌리 7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가 교회 지난 역사 속에서 7죄 또는 7죄 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7가지 죄악의 뿌리를 캐내는 것이 곧 크리스찬의 영적 전투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7가지는요. 자만, 분노, 탐욕, 음란, 게으름, 식탐, 그리고 시기심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 7가지는요. 자만, 분노, 탐욕, 음란, 게으름, 식탐, 그리고 시기심입니다. 인간 내면에 죄의 뿌리 7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심이라는 영적 어둠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그 방법은 축복이다 하겠습니다. 많이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시기심을 이기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빌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 평안을 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입니다. 상대방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빈 평안이 평안을 빌어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곧 이 말은 우리에게 시기의 대상이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더 많이 축복하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그 복을 받겠지요. 그러면 회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가 빈 복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대방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따지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라. 자, 이것이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기는 영적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많이 축복함으로, 혹시 더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이 축복함으로 이 영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밑에 기도 음악 버튼을 누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